두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연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발표가 되겠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예,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하면, 일단은 핵무기에 맞설 핵무기 또는 그 이상의 무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 전쟁 역량을 이제 그야말로 억제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핵
예.
억제력이라고 한다면은 대체로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무기,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억제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그말 그대로 의미는 양적 질적 개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늘리고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 북한 스스로 공언했던 것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역량을 굉장히 높인다는 뜻이죠.
예.
다종화하고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경량화한다. 이것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다른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핵탄두를 이제 날릴 수 있을 만큼의 경량화, 이것을 말하는데요. 고도화, 다종화, 경량화, 이것을 이제 질적 개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이 북한이 이번에 그 확대 회의를 통해서 핵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현재의 그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돼 있는 그런 국면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없다. 오히려 이것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예.
이것이 이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말에도 이핵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핵 억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어떻게 얼마나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인가 이 부분은 미국의 대응을 봐가면서 그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는
예.
사실 미국의 대응을 봐가면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접었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일이죠. 그 비료 공장 준공식의 모습을 나타냈다가 다시 3주간 22일간 잠적을 했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그 확대 회의를 연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 나온 대로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와 함께 그 군인사 조직 인사 개편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의 핵심은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게 이제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꼽을 수 있는 것이 그 핵탄두가 장착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제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북한은 이미 그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을 거의 이제 완성한 상태인데요. 핵탄두 그 ICBM을 완성하려면 이제 대개 그세 가지 정도의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소형화된 핵탄두가 필요하고요. 또한 장거리 미사일 이게 필요하고 또 대기권 그 재진입 기술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은 벌써 2006년부터 이제 6번이나 핵실험을 해서 핵탄두의 그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이제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예.
장거리 미사일 문제인데요. 장거리 미사일은 그 2017년 그 11월에 그 북한이 그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대개 이제 사거리가 12,000km입니다. 그러니까 미 본토를 이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이게 문제인데요. 벌써 지금 화성 15형을 쏜 지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상당한 그 기술적 진전을 이뤄서 이 기술도 갖췄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ICBM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거의 모든 기술, 그 물리적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남은 과제를 찾는 데면은 이제 엔진을, 그 ICBM 엔진을 액체에서 이제 고체로 바꾼다든가, 보다
네.
강력한 미사일 엔진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이제 종류인데요. 이런 것은 이제 그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ICBM은 이미 더욱 완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군사적 측면보다 이제 정치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ICBM을 추가로 개발한다든가 발사를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설정한 그 레드라인 금지선이죠. 이것을 이제 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은 지금 제재를 풀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측면에서는 별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악화될 그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을 탑재하는 3,000톤급 잠수함 개발도 꺾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공위성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는, 북한이 이제, 새로운, 개선된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것을 탑재하는 새로운 잠수함 개발. 이 부분은 지금 미국이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인공위성 사진 분석들을 통해서는 북한이 지금 이런 새로운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추측이 가능하게끔 보이는 모습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억제력이라고 하면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무기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앞서서 최현기 기자가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북한이 양적 그리고 그 억제력을 강화한다, 질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사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포함됩니다. 물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포함될 것이고요. 핵실험 부분은 사실 아직 그렇게 큰 관측이 있지는 않지만 북한은 사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를 언제든 깰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바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시해야 될 사안인데요. 다만 이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는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에 대한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앞서 최 기자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의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전망도 내놨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핵심적으로 북한이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해내지는 못했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기술 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됐든 사실 상당히 중대한 도발이 될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미북 간의 협상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쏜다든지 또 다른 그 도발을 했을 경우에 꼭 상황이 북한이 노리는 쪽으로만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역효과가 오히려 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그 단거리 미사일 이거에 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 이상 단거리 이상의 그 장거리라든가 또핵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그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북한이 그 ICBM 이런 장거리 미사일 이런 거를 쏘거나 이럴 경우에는 미국이 즉각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제재를 풀려고 하는데 제재 푸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굉장히 제재가 강화될 소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 비핵화를 바라고 북한이 이런 식의 일종의 도발, 그 ICBM을 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그야말로 이제 군사적 측면보다는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도미사일을 쏜다든가 이걸 우리가 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나 일종의 신호를 보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강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역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건요. 물론 탄도미사일이라고 예. 하더라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미국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고강도 도발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다만 이제 장거리나 이런 그야말로 고강도 도발의 경우에 이제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특히 이런 고강도 도발과 관련해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특별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북한은 대북제재, 국제사회 대북제재에다가 또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 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협조, 지원, 원조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코로나 국면에서 친서를 보내고 또 그 예, 예. 친서에 대한 답신으로 시진핑 주석은 북한과 관련해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라고 한 것은 이런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들, 코로나 물론 방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사정의 악화를 감안한 것인데요. 이 지금 국면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그것도 장거리 이런 고강도 도발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사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을 그야말로 드러내놓고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또 그런 경우에는 예.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추가적인 제재에 중국이 이거를 회피하기도 쉽지 않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강도 도발로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을 자극하고 또 러시아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사실 거의 이제 유일하게 남은 지원과 관련한 생명선이라고 할까요? 중국과 러시아를 그야말로 불쾌하게 만들고 이로써 지원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꺼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고강도 예. 도발을 당분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비단 미국의 대선을 좀 관망한다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길을 거론을 해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하고 새로운 길이라는 게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됩니까?
네. 새로운 길은 이제 북한이 지난 연말이죠. 12월 말에 그 나흘간 그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이제 결정한 일종의 노선, 슬로건 이런 것인데요. 주로 이제 그 새로운 길과 그 핵전쟁 억제력 강화는 지금까지는 그 약간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주로 그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벌써 지금 세 차례 가량 그 정상회담을 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약속을 그 지키는 한 우리가 핵실험 또 ICBM 이런 걸 쏘지 않겠다 이런 하나의 그 구두 약속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해 그 2월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그 결렬되고 그 뒤로 상당한 교착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약속을 지키면은 우리도 이런 ICBM 핵실험 이런 것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더 이상 그 같은 미국과의 약속, 즉 모라토리움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현실화 될지 어떨지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 첫 번째 항목으로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당 군사중앙위원회 확대 회의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훌륭한 경제와 국제사회 재편입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한 그런 것인가요?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이 이제 그 확대 회의를 통해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한 그 반응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 예.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고위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언급해온 바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비핵화를 완료하면 그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 건데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것은 아닌데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그 발언은 이런 맥락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훌륭한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 재편입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핵 포기한 이후에나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거에 방점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대화에 복귀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자신들의 한 단계의 비핵화 관련한 조치에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이 상응한 제재 완화든 어떤 것이든 조치를 취하면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뤄나가겠다 이런 주장인데 미국은 예. 일단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이전에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사실상 확인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의 지금 재개 여부는 현 단계에서는 여전히 그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 말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탁월한 개인 외교를 해왔다 이렇게 그런 것도 거론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 그 외교안보 보좌관은 이제 그 백악관에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이제 최측근 인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와 국제사회 재편입 이걸 하려면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설명을 해왔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탁월한 그 개인 외교를 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친밀한 그런 관계를 해왔습니다. 그 2018년 6월이죠. 그 싱가포르에서 그 첫 번째 그 회담을 했고요. 그 이듬해 2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고 또 그해 여름에는 또 판문점에서도 이제 잠시 만났고 그동안 여러 그 친서도 주고받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최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로 통해서 굴러가는 상당히 이제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같은 개인적 외교를 통해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지금 벌써 우리는 그 북한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그 얘기를 이번에 아마 그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이 같은 탁월한 개인적 그 관계, 개인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긴장을 낮출 수 있었고 해결의 실마리는 잡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제재 완화와 핵과 미사일을 부분적으로 주고받는 거래. 그러면 뭐 이젠 뭐 아주 그런 것은 물 건너간 건가요?
아, 그러니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년여 동안 이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그 지배적인 관측이었죠. 왜냐하면 사실 예. 지난해였죠. 10월 달에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이 열린 것 외에는 사실 협상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거든요. 실무든 정상회담이든 지난해 6월 달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사실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이 핵협상을 포기했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어도 적어도 현 단계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는 접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이 핵협상에 복귀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에 대한 강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박과 예. 또 그리고 대화라는 두 가지 카드를 계속 병행하면서 북한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예 가타부타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한은 네. 이런 인도적인 문제보다도 이 정치 군사적 이런 핵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셈법 변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변화를 공개리에 뭔가 전하기 전에는 북한으로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화의 재개는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북한이 그 전에 뭔가 도발 또는 대화를 반대로 대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까?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도발도 대화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도발보다는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그래도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발을 북한이 설사 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도발을 만일 할 경우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적 업적을 타격을 입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은 만일 그 경제도 나쁘고 또 외교에서도 뭐가 관계가 나쁘고 그래서 만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패배한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면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그 부통령이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지금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 상당히 강경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상당히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그런 상황인데 조 바이든 부통령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런 그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건 난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쌓아온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 다 물거품이 돌아가고 북한으로서는 네.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상당히 그 경제난으로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발보다는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미북 관계가 오는 11월 대선까지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가 그냥 그대로 계속 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방금 최 기자가 이제 도발보다는 대화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은 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전문가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현상 유지를 그냥 선호한다라는 분석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대선 국면에서 이 선거전의 주요 어젠다, 의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도발이든 대화이든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화에 나와서 뭔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선에서 재선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마당에 북한의 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걸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도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맞으면 미국과의 관계를 사실상 끝내는 그거는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재선에 됐던 사실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으로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둘 다 다 어떤 것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고 그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비핵화 교착 국면은 계속 11월 적어도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 초소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네요. 최 기자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3일 그 한반도 그 비무장지대죠. 거기서 그 북한군이 한국군 그 초소 영어로 이제 GP라고 그러는데요. 초소에 이제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군 국방당국이 이걸 조사를 해서 북한이 아마 우발적으로 그 총을 쏜 것 같다 이런 그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와 별도로 그 한국에 있는 그 유엔군 사령부가 이 문제를 그동안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유보적 결론을 내렸는데요. 유보적 결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총도 쏘고 한국군도 여기에 대해서 응사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발적인지 한국군 얘기대로 아니면 무슨 의도로 갖고 쏘는지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남북한이 전부 다 그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모두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참 드문데요.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북한이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결론이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유엔사가 이런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도 이례적입니다.
네.
이전에는 유엔사가 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 당국의 그 말하자면 촉발로 인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더라도 공개기에 발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대체로 한국군 당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보적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공개리에 이것을 발표했고 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양측 모두의 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유엔군 사령부 측의 설명은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쐈느냐 그리고 얼마나 쐈느냐에 관계없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총격을 가해서 총탄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것이 이제 유엔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맞대응했던 이것이 다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양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결론과 이 결론을 공개리에 발표한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한국 내에서는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엔사가 북한 측에 대해서 조사에 협조하라고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도 뭐 협조를 한 뭐 그런 예를 뭐 보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아주 전혀 응하지 않은 모양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유엔 사령부는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그 정보를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군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유엔 사령부가 여기에 대해서 남측의 얘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북측의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었으니까 결론을 뭐 내릴 수가 없었던 거고요. 참조로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북한군은 벌써 지금 그 유엔 사령부는 물론이고 정전협정 자체를 그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유엔 사령부가 이것이 뭔 얘기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응하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아마 맞지 않는 그런 그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유엔 사령부가 아무런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발적이라고 발표한 것,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이것이 이제 한국군의 발표와는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군이 또 이제 유감을 표시했는데, 한국군이 특별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또 어떤 뭐 특별한 뭐 말이 그 안에 들어 있었나요?
그러니까 한국군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이제 유엔사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한국 등 당국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제 사실 이런 유엔사가 그 양쪽에 이제 책임을 지우는 이례적인 결과를 공개리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동안에 유엔사하고 이제 한국 정부 사이에 약간의 그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갈등이라 그럴까요? 이런 이견이 좀 노정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남북 간의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서 이 유엔사가 통행을 허가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인력과
예.
물자 등의 군사 분계선 통행을 허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심지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유엔군 사령부가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맥락에서 유엔사가 이번에 공개적인 말하자면 이번 사건의 발표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전협정의 주체로서 존재 가치를 확인시키려고 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될 때까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장마당이 타격을 특히 크게 받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최 기자가 보시기에 요즘 장마당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그 1월 말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 북중 국경을 그 전부 다그 봉쇄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중 간에는 그 압록강 대교를 비롯해서 이제 10여 개의 그 북중 그 국경 통로가 있는데요. 이것이 거의 이제 모든 것이 닫혔고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자 일반 상품의 유입이 이제 뚝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그 전역에 그 400여 개의 장마당, 종합시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국산 물품을 들여와서 이걸로 해서 이제 그 식량, 비료, 식용유, 설탕 이런 것을 이제 확보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1월 말에 끊겨서 벌써 지금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당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한다면서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힘든 그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탈북자들 또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이 정면 돌파, 그다음에 자력갱생,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과를 낼수 있을지, 그것이 의심이 되네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부의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이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북한 당국이 정면 돌파, 자력갱생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재로 사실상 외부에서의 자원 유입이 차단돼 있는 상황, 그리고 게다가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면서 공식 무역뿐만 아니라 밀무역도 사실상 다 끊겨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면돌파 자력갱생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그 내부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분명하다 이런 것이고요. 북한이 그 경제적으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원이든 재원이든 모든 것을 그 말하자면 끌어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부적인 동원으로는 그것이 효과를 내는 것은 극도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현재 그 의존하고 있는 것은 이제 코로나 국면이 지나는 상황에서는 중국에 특별히 이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그야말로 근근히 경제를 이어가는 수준이지 정상화되는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재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경제 활로 모색 움직임은 여전히 그 결과를 이뤄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외부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과 함께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두 차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제퍼슨의 친한 동료였던 제임스 매디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매디슨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미국에서는 영국에 대한 적대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는데요. 영국 해군이 바다에서 미국 선박과 선원들을 나포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디슨 대통령은 의회에 선전 포고를 요청하기에 이르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4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의 자택 몬티첼로에서 자동차로 약 반시간 거리에 제임스 매디슨이 살던 집이 있습니다. 매디슨은 몬필리어란 이름으로 불리는 바로 이 집에서 성장했는데요. 어른이 된 뒤에도 일 때문에 다른 곳에 나가 있던 시간을 제외하면 일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나 제임스 매디슨은 1809년부터 1817년까지 미국의 4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할 때면 꼭 키 얘기부터 꺼내던데요. 그래요. 난 좀 키가 작고 왜소한 편입니다.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작을 겁니다. 성격도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에요. 그래도 필요할 땐 목소리를 낼 줄 압니다. 난 1751년에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열두 형제 중 장남이었는데 아버지는 큰 농장을 소유한 농장주였죠. 어렸을 땐 버지니아의 한 기숙학교에서 공부했고요. 그 뒤에는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네. 1760년대 말에서 1770년대 초 매디슨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미국에서 독립열기가 뜨겁게 타오르던 시기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영국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교정에 모여서 영국 관리의 인형을 불태우곤 했는데요. 매디슨은 정부와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독립운동과 새로운 나라 건설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디슨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버지니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하면요. 영국 국교도들이 침례교도들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매디슨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치인으로서 매디슨이 처음 한 일은 탄압받는 침례교 목사들을 옹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침례교도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제임스 매디슨의 자택을 관리하는 몬필리어 재단의 부회장 션 오브라이언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매디슨은 독립혁명 당시 13개 식민주 대표들의 모임인 대륙회의에 버지니아 대표로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고요. 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헌법의 아버지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매디슨은 미국 연합규약,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에 처음 제정한 헌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13개 주 대표들이 연합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매디슨은 전혀 새로운 헌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버지니아 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안을 놓고 논의가 벌어져서 수정과 타협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이 나온 겁니다.
매디슨은 또한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등과 함께 연방주의자 논고라고 알려져 있는 논문을 써서 미국 헌법이 비준받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헌법이 발효된 뒤에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1조 국교 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청원권을 보장한다. 제2조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3조 군이 허가 없이 민간인 집에 거처하는 것을 금지한다.
네,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제10조를 흔히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임스 매디슨은 조지 메이슨과 함께 권리장전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매디슨은 앞서 알렉산더 해밀턴과 함께 연방주의자 논고를 썼지만 점점 더 해밀턴과는 뜻을 달리하게 됩니다. 특히 중앙은행 설립 문제를 두고 해밀턴과 대립하게 되는데요. 매디슨은 정부에 중앙은행을 세울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해밀턴과 존 애담스의 연방당에 맞서서 매디슨은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민주공화당을 설립했는데요. 시라큐즈 대학교 교수를 지낸 랠프 캐첨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매디슨과 제퍼슨은 미국 초대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퍼슨이 대통령을 지내는 8년 동안 아주 밀접하게 일했죠. 매디슨은 당시 국무장관으로서 루이지애나 메이블 성사시켰고요. 연방정부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매디슨이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요. 매디슨은 대통령직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혁명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의 기반이 되는 버지니아 안을 낸 사람이고요. 제퍼슨과 같은 민주공화당 소속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매디슨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어떤 일이든 항상 철저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매디슨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미국 선박과 선원들을 나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미국인들 사이에 영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됐다. 영국은 또한 미국이 서부로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지역의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러자 여론이 영국과 전쟁을 벌이자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1812년 6월 1일 마침내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했다.
네, 하지만 신생국 미국은 아직 전쟁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기에 미국 군대는 영국군 앞에서 제대로 맥 한 번 못 추고 밀려났는데요. 영국군은 수도 워싱턴까지 진격해 들어와서 백악관과 의사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매디슨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버지니아 숲으로 피신해야 했는데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갔다는 비난이 매디슨 대통령에게 쏟아졌습니다. 다시 랄프 캐첨 박사입니다.
특히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전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영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넘게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자 양측에서 화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814년 12월, 마침내 미국과 영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앤드루 잭슨 장군이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는데요. 그러면서 1812년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온 국민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하게 된 겁니다.
존 애덤스가 그런 말을 했죠. 매디슨 행정부는 이전의 새 행정부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을 단합시켰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전쟁을 벌이고 싸운 경험이 미국을 더 굳건하게 했다는 겁니다. 군과 의회, 행정부 관리들이 모두 할 일을 했고 그 결과 국가 통치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거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1812년 전쟁에서 영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을 수호했다는 점에서 이 전쟁은 매디슨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게 되는데요. 매디슨 전문가 션 오브라이언 박사의 설명입니다.
아마 대통령으로서 매디슨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전시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갔다는 걸 겁니다. 영국을 완전히 패배시키지는 못했지만 미국이 전쟁에서 살아남았고요. 미국 헌법 역시 살아남았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매디슨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그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전례를 남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독재자가 나올 가능성이 참 많은데요. 매디슨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공화국 제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어려운 전쟁 시기에 미국을 잘 이끌었다는 겁니다. 사실 제임스 매디슨은 행정가라기보다는 입법가로서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행정가라면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고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매디슨은 늘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부족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못 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임스 매디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늘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랄프 캐첨 박사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지에 따르는 정부를 세우는 게 매디슨의 목표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민의 의지를 따름으로써 국가를 효율적으로 잘 통치하고 점점 국가를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기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그런 정부를 세우는 게 가능하다고 매디슨은 생각했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항상 노력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4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를 만나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민족들이 한데 모여 살고 있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 하지만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미국이 탄생하기 훨씬 그 이전부터 살았던 미국 땅의 원주민 인디언도 있습니다. 지금은 혈통단절을 걱정할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었고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의 특정 지역을 삶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디언들이 대다수지만 지금도 520만여 명의 인디언들이 그들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미국 시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의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언의 이야기입니다. 고유의 문자를 가졌다는 체로키족. 19세기 중반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도 참여했던 아파치족. 체로키에 이어서 지금도 3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던 나바호족. 미국 땅에 살고 있는 520만 인디언들을 상징하는 대표 부족의 이름입니다. 미국의 동서를 가르는 미시시피강은 위대한 강이라는 뜻의 인디언 말입니다. 광활한 땅, 와이오밍, 평탄한 강, 네브라스카.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조각된 러시모어 산이 있는 다코타도 친구, 동맹이라는 뜻의 인디언 말이 그대로 쓰인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알았다는 유럽의 탐험가 콜럼버스의 착오로 인디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인디언.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에게 조상의 땅을 내줘야 했고 부족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인디언들은 세계 최강대국이 된 미국의 240여 년 역사의 흐름 속에 특정 지역으로 밀려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소수 시민이 돼 있습니다. 피부색이 짙고 광대가 두드러져 외모적으로도 아시아계 혈통을 떠올리게 하는 인디언. 인디언들이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에 살게 됐는가에 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베리아에 살았던 유라시아 민족들이 베링 해협을 통해 알래스카 땅에 도착하고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이동했으리라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DNA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가장 큰 힘을 얻고 있는 주장입니다. 1400년대 말 유럽인들에게 발견됐던 당시의 인디언 인구는 13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지금은 해마다 인구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초기의 인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요. 1924년에 이르러서야 미국의 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지금 인디언 인구는 순수 인디언 혈통과 인디언 조상을 둔 경우까지 포함해서 미국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약 520만 명의 인디언이 있고요. 310개의 특정 지역, 인디언 보호구역을 기반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 미국 땅의 원주민 인디언들이 그들의 전통과 문화 또 종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보호와 관리, 혜택을 받고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310곳의 인디언 보호구역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인디언 보호구역이 미시시피강 서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1830년 백인들의 거주를 위해서 남부 인디언을 연방에서 몰아냈던 인디언 이주법의 결과였습니다. 규모에 따라 몇 개의 보호구역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거주지역이 없는 소규모의 부족도 했기 때문인데요.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가면서 인디언 보호구역을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거나 또 전통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물건을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합법적인 카지노 운영 등의 특화 사업으로 자체 경제를 일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디언 인구는 일반적인 미국인들보다 많이 가난합니다. 전통적으로 인디언들은 개발도상국 사람들과 비교할 정도로 빈곤층으로 분류돼 있고 저항력 문제, 실업, 술과 마약, 폭력으로 인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인디언 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돼 있습니다. 미국 땅의 원래 주인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수의 미국 시민으로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지만 인디언의 존재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국 문화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 문학 속에서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고요. 미국에서 제작돼 또 세계에 알려진 유명 영화 속에도 인디언의 역사가 또 인디언이 주인공이나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최고 대학 중에 하나를 꼽히는 동부 뉴햄프셔 주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교, 바로 인디언들의 현대 교육을 위해서 설립됐던 특별한 학교였습니다. 인디언 출신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인들도 많습니다. 미국의 여배우이자 유니세프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앤젤리나 졸리, 독일 슬로베니아 혈통의 아버지, 또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아메리카 원주민의 자손이 그녀의 어머니고요. 또 유럽에서 온 정착민과 인디언들의 그 피로 얼룩진 전쟁을 다뤘던 작품이죠. 영화 늑대와의 추울에 출연했고 또 감독했던 케빈 코스트너도 체로키 인디언 혈통이고 20세기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음악가 엘비스 프레슬리, 인디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치 뉴스의 단골 인물로 오르는 내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바로 인디언 혈통을 내세운 미국의 여성 정치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디언들의 1차 세계대전 참전에 대한 보답으로 자치의 폭도 넓혀주고 교육과 복지 혜택도 확대했지만 일반적인 미국 시민들에 비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인디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인디언 지도자들이 수도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연방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인디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고요. I believe Washington can't and shouldn't dictate a policy agenda for Indian country. 같은 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인디언 부족을 위한 법과 질서법에 서명을 하면서 인디언 부족들이 범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Today, many companies around the world offer DNA testing with no need for needles.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조상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습니다. 이 인디언 혈통이 증명되면 나라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DNA의 유전자 검사로 인디언 혈통 여부를 확인받는 신종 서비스가 2000년 이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We are here right now. 40 million indigenous people throughout the America. 그리고 2004년 수도 워싱턴 DC에 세워진 국립 인디언 박물관. 인디언들이 지켜온 그들의 춤과 언어, 전설, 생활용품 등을 전시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인디언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세계관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조성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